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전서 첫 번째 단락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함께 다시 돌아보고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보면 맨 앞부분에 인사말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인사말이 나오고 그리고 1장 13절부터 우리가 그저께까지 보았던 2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본론들이 쭉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인사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중간에 들어있는 본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론이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안에는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본론,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는 두 번째 본론, 후반부도 마찬가지로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세 번째 본론,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는 네 번째 본론.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개의 본론으로 본론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2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본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와 원칙을 알려주는 그런 첫 번째 본론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이 첫 번째 본론 안에 다시 베드로가 소소하게 세부적인 네 가지 내용을 담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에 걸친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지금 읽은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라는 명령을 합니다. 마음도 이전과 달라져야 되고 행실도 이전과 달라져야 되고 기준도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대속과 닿고 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죄를 짓던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명령에서부터 이 전체 원리가 사실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라. 그 이후에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내용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육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따로 태어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또 성장한 환경이나 배운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계들, 그런 관계들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되는 관계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들을 중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삶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이 성장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도 육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었던 것, 육에 속했던 것들, 내 욕심에 속했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맨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이제 직분을 감당하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이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내가 불신자 이웃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성장하고 나 혼자만 그냥 괜찮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탁월해지고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함으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성장한다는 부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잘 성장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을 성장했다고 하느냐 물론 숫자가 많아지고 또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그것도 중요한 성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잘 섬김을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잘 성장한 교회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세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네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가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그 6개의 계명 그것만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 6가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6가지는 다 지켰는데 이웃을 미워한다면 혹은 다른 부분에서 섬길 부분이 있는데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4가지 명령을 했어요. 4가지 명령을 했는데 정말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어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보면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지껏 살았던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익숙하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과거에 살았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 네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지껏 살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지 여지껏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받은 삶을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섬기는 데서도 그렇고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명령을 물론 당연하게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되지만 이 네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다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내가 아 이건 율법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표정 짓는 것도 눈짓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몸짓을 보여주는 것도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몽땅 다 과거처럼 생각하거나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인 거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면 예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밥숟가락 듣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과연 내가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밥퍼먹고 사는 게 맞는가, 이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것도 내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사소하지만 주님 제가 숟가락질하는 것까지 혹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과거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순종들을 해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는 모든 내용들을 쭉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도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다 각각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뭐 대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한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네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고 행동을 바꾸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받은 모습으로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대해 출애굽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되었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도 율법을 지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살던 과거의 습관대로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거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그랬기 때문에 야 너는 그만하면 되었다, 내가 너 제자 삼아야 되겠다, 너를 제자 삼으면 누구를 제자 삼겠니, 이러시고 제자를 부르셨느냐? 아닙니다. 제가 늘 민망하고 미안하지만 제자들 모습 보면 항상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자답게 살아라, 사도답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받은 삶을 살아라, 삶에 있어서도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순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거나 혹은 마음이 궁금증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변화받지 않은 삶을 살아도 구원은 안 뺏기는 거 아닌가. 누구 말처럼 내가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도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천국에서 계집 옆이라도 확보했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가서 계집 옆에서 살랜다, 나한테 변화받은 삶을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헛대목은 개돼지만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갖는 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똑바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협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합당한가, 결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단번에 모든 삶을 100% 완전히 바꿔주시진 않지만 구원 받은 그 즉시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삶의 일정 부분 조금씩 변화하게 다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자꾸만 더 바뀌어 나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변화받은 삶을 살아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과거처럼 살지 말고, 여지껏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지껏 우리가 일정 부분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더 변화하고 성장해서 여지껏보다 더 크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지껏 내가 아직 바꾸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분들에 있어서 고침받고 변화하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의 모든 삶, 이전의 모든 생각,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열심히 삶을 바꿔 나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